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 17절 18절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울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예,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유연을 다하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저희가 부활 신앙으로 충만을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일으키시는 그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이 시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를 송기도합니다. 아멘. 예. 믿음의 삶을 살 때 누구나 성도라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성도들에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공통,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너에게 있는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시험, 그게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질병, 연약함 등은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시험 외에 좀 더 다른 그런 특징적인 시험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혀 갈등도 겪지 않고, 겪지 않는 그런 시험, 그걸 성도들은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은 계속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대부분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당한 시험 역시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받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고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마음의 탐욕은 믿음을 파괴하고 자신을 찌릅니다. 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는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한 겁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해서 시험을 받고 신자들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은 겪지 않는데 성도들만 겪는 시험이 뭐냐 이게 그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서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했고 또 욥을 시험했고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으며 베드로와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들의 마귀들의 시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다면 그 선택받은 자들을 녹이리라 하려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유혹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마귀의 시험은 속임수와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속이리라 했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유혹하리라 이랬습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은 속이는 것과 유혹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것과 유혹하는 것. 속임수와 유혹이란 겁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지시로 무장을 하고 분별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받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것도 불신자들은 겪지 않는데 성도들이 겪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 몇 가지 목적으로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는 목적으로 시험을 하시고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급이 바로 생명의 왕관입니다. 뭐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거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례의 삶을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보호와 섬세한 보살핌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차례나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든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몸종 화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것이 그런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적이 없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난 후에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 어떤 목적으로 시험을 하셨는지 줄 세 가지 목적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아담은 죄 없이 지음을 받았지만 그 아담은 죄가 없어 무지한 시대 무지하고 선한지 몰랐지만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은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때 그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때 그걸 의롭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는 이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태우는 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곳이 이제 신약에 보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갈보리입니다. 이 시험은 육신의 정욕이 끌린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도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주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주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신 데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시험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니면 감독이 선수들에게 미리 시험을 예고한 것 같습니다. 언제 시험 본다 이렇게 예고한 것 같습니다. 언제 시험 볼 것이다. 준비하고 있거라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겠다. 첫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걸 시험한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바로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하셔서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소유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우리 창고에, 우리 금고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무엇이 있는 걸 관심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들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니라. 그 시험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신 것은 우리 마음속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중심. 말로만 하는 믿음, 입술로만 하는 사랑, 형식적인 율법 준수 등등으로 일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 주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 의지를 지키려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의지를 시험하십니다. 그 능력은 나중 문제고 지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 시험하신다. 내가 그래서 성경을 믿으겠거나 지금 성경을 살고 남들은 뭐라 말할지 몰라도 내가 내 양심이 증가하지 못할더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 그걸 주님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는 마음이 있다. 살고자 한번 성경을 살아보고자 싶어 한다. 이거 그 의지를 시험하신다. 이거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17절에 누구든 주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에서 난 가르침과 그렇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그 교리가 하나님에서 왔는지 내 자신에서 난 것인지 알게 된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에서 난 것인지 세상에서 난 것인지 하나님에서 난 것인지 내 자신이 스스로 지어낸 것인지 알게 된다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그건 뭐냐? 의지다 말이죠. 그걸 주님께서 시험하셔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 목적이었습니다. 셋째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려 하심입니다. 거짓된 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 시대에 아주 이 판을 쓸고 있는 것은 물론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혼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뭘 얻고자 하는지 말이죠. 그 신앙이 순수한지 아닌지 그걸 다 알고자 하시기 위해서 뭘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런 시험은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도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헌금이나 가산이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흔히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손을 붙들기보다는 아버지가 주는 선물에 관심이 많고 아버지의 손에 들린 선물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인지 사랑하는 아내인지 힘써서 벌어들인 돈인지 평생을 따온 명예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성품 중 하나가 질투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한나가 자식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 것처럼 어딘가에 맡기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여서 태우는 번제 허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정말로 끔찍한 명령입니다. 이는 이교도들, 특히 컬처들 사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살던 장막에서 걸어서 3일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3일 걸리는 거리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3일. 3일이면 사람의 생각이 수만 번은 뒤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결심을 했다가도 얼마든지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고 왔다가 생각이 수만 번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눈 딱 감고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를지 아니면 믿음으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의지를 순종해서 하는 일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얹고 청년들과 함께 태운 허물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일어날 때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까? 뭘 믿고 순종? 뭘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18절에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장작 쪽에서 갔다는 거예요. 28절 이 말씀 믿고 그냥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그럼 이삭이 죽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바쳐놔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뭐 이삭 안에서 씨가 부름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거 믿고 장작 쪽에서 간 겁니다. 18절 이 말씀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이삭을 제단에 바쳐 죽이는데, 그 바쳐 드리는데, 이삭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모든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받은 씨를 죽이라고 하시면 모든 약속이 다 무효화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가장 뒤흔든 것은 이 사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순종하지 못하겠던 게 아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에 들게 한 것이 진정으로 마음의 시험을 들게 한 게 있다고 우리 생각해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참 힘들어요. 때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뒤흔들어 놓은 것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찾아드는 불신과 회의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 또 나의 상식과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 설교가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은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18절에 분명히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그런데 잡아 죽이라. 이건 분명히 모순되어 보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부활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지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여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자식이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몸종에 얻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후에 얻은 그두라, 그두라사에서 난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육신을 의지해서 낳은 자식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아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일들은 육신의 일이요 썩을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석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불타는 슬픔을 맛볼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갈라디 6장 7절과 8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입니다. 그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그 동기와 목적도 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뭐 씨앗, 똑같은 씨앗과 똑같은 무엇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무엇을 뿌렸다 할지라도 말이죠. 육신을 위해서 심었느냐, 성령을 위해 심었느냐. 똑같은 재질이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동기와 결과에 따라서도 뭐가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려 하였으니 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번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25년 동안 사라와 자신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정확히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았지 자신이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이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이 일을 내 앞에 근심거리로 여기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 씨가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하갈 내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 씨가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을 것임이니라.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내 씨가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18절 말씀이에요. 지금 11장 18절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강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깊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믿음이 없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이게 부활이죠.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죽은 자와 같았던 아내 사라와 자신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들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부활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죽이는 겁니다. 이제 죽는다, 예. 널 죽이겠다, 예. 이게 최고의 큰 무기예요. 가장 큰 위협이고. 부활은 그들의 위협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죽여도 다시 산다면 죽이려는 사람이 오히려 겁을 먹을 겁니다. 죽여봐야 소용없단 말이죠. 응? 죽이겠다 그러면 죽여라. 어? 죽였는데 다시 산다 그러면 죽여봐야 소용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습니다. 대언자였음을 말해주는 귀한 구절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태우는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태우는 헌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다요. 대언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언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예비하신다.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리신다는 겁니다. 십자에서 죽으신 죽음과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완전히 해결해놓으신 그런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신앙이 바로 이 대속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다른 무엇을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너희 짐들을 주께 던져라. 해서 너희 짐들을 주께 던져 맡기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에게 이림하듯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이림하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지난 6천년 동안 나와 같은 사람을 한두 번 다뤄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다루시는데 또 마귀를 다루는 데서 실패가 없으신 전문가십니다. 재정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뭐 장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겁니다. 19절에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제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거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모형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의깊게 공부하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엘리에셀은 성례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청년들에게 지우지 않고 이삭에게 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을 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이삭은 뭐 소리를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자신의 만족으로 삼았던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았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삭은 번제의 들량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삭은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라고 이유를 묻지만은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말씀만 그냥 이야기 말씀만 딱 해 주신 게 전부예요. 성도에게는 믿음과 순종만 필요하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뭐 주여 이 시험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언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물어도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들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들답게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순종을 했지만 알지 못한 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전부 다 알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땅을 얻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 자식을 얻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행하면서 점점 하나씩 알아나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한 채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면 knowing not know where예요. not knowing where.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은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자식이 생길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지만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다음에 낳았어요. 아브라함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언제 받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었습니다. 언제인지를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왜 바쳐야 하는지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육하원치를 따지면 where, how, when, why 뭐 다 모르는 거네. 다 몰랐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지 떠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믿고 순종해서 하여튼 얻었고 그랬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믿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일 중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례의 길을 향할 때 보면 우리는 이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고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 죽음과 삶의 경계가 넘어서 버리면 많은 갈등과 모순이 절로 다 해결됩니다. 아 부활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이 생이 다가 아니라면 그건 문제, 영혼을 놓고 따지면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시고 오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원을 더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저희가 걷게 하시고 동일한 믿음의 영으로 믿음의 영을 주신 주님께서 참 저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한 증거들을 얻고 서로 왜, 언제, 어떻게, 무엇을 그걸 다 알지 못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날마다 해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체험들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친교 가운데서 열매 맺는 그런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늘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도우실 간구하옵고 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저런 증거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를 섬기도 합니다. 아멘.